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옳은 일에 거하는 용기, 옳은 일에 거하는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지휘권 및 행정권을 허락받게 됩니다. 왕은 그에게 호위 무사들과 군사들까지 보내주었지요. 그러니 이 왕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페르시아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황폐한 도시에 저 군대를 이끌고 온 저 관직의 어떤 그 의도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거사를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흘째 되던 날 해가 지고 모두가 깊은 밤에 든 이 어두운 밤이 되자 드디어 느헤미야는 자신의 경호원 몇 사람과 함께 무너진 성벽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처럼 낮이 아닌 어두운 밤을 선택한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오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 재건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어떤 의도와 계획을 좀 비밀스럽게 준비하고 진행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밤에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소문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다 불에 타버렸고 심지어 어떤 곳은 무너진 성벽의 잔해물들 때문에 길이 막혀버려서 짐승을 타고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두 발로 걸어다니며 그 예루살렘 성벽을 끝까지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페르시아 왕이 준 물자도 있어요. 행정권도 있습니다. 통치권도 있습니다. 바로 이래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장을 알지 못하는 장군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듯이 마찬가지로 자신이 일해야 할 현장을 알지 못하는 리더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의 실태를 지금 점거하면서 철저한 사전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 목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신의 성도들과 또 교회의 상황을 바로 알지 않고 어떤 비전을 선포하면 반드시 큰 마찰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비즈니스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에 필요한 스킬들은 무엇인지 여기에 필요한 자원들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그 비즈니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 사전에 어떤 고된 작업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성실하게 마친 후에야 더 그의 큰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왕이 자기에 주었던 모든 물자와 또 모든 행정권이 있지만 그것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먼저 실무자로서 이것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물자와 또한 그 실태인가를 철저하게 파악했던 것이죠. 이 모든 사전 작업이 다 끝나자 비로소 유대의 남은 자들과 또 우두머리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기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었던 바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임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소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선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말했으면 막 사람들이 막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막 혀를 찼을 거예요. 야, 웬 허풍쟁이가 왔구나. 아니 저 양반 여기 뭘 좀 모르는구만 하고 그를 보고서 고개를 가려주면서 좀 불쌍하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지난 140년 동안 수차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너진 느헤미야,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일으키려 했다가 다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알게 모르게 이 패배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그거 해봐도 안 돼. 아, 이 젊은 양반 우리라고 그거 안 해봤겠나? 우리라고 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안 해보려 했건마? 그래도 해도 안 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나? 자네도 좀만 지나면 안 된다는 거 알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이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두가 이 실패감 가운데 저절에 있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140년 동안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이 예루살렘성 재건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시작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에 어려웠던 부분들 도저히 안 된다라고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야, 너 아무개야 그거 다시 한번 좀 해보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일으켜보자. 좀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것들 다시 한번 좀 다시 시도해보지 않겠니? 라고 했던 거.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거 평생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내가 그거 안 해봤습니까? 나도 나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봤는데 그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140년간 아무도 감히 성공하지 못했던 것에 그것도 이스라엘에 지금 처음 발을 들인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했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그거 해도 안 되는데. 자, 이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도 그 이미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비로소 18절에 자신에게 있었던 놀라운 간증들을 합니다. 18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고하였더니. 어제 새벽 예배 나오셨던 분들 혹시 이 표현을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간증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자주 쓰는 그 표현. 우리가 어제 이 8절 말씀 후반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특징이죠.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쌓으려는 거 그냥 나의 욕심이고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것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나와 함께 동참합시다. 이 느헤미야는 비저너리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불길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내 욕심으로 내가 어떤 거대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이 역사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왕에게 받은 물자 그리고 행정권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느헤미야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행할 때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뒤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러한 느헤미야의 말을 듣자 18절 후반절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지난 140년 동안 사람들은 패배의식 속에 살았어요. 야,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저 성 다시 쌓을 수 없다. 우리가 시도 안 해봤나? 수차례 동안 해봤단 말이다. 이전의 영광은 다시 재건될 수 없어.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안 된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그 영역들을 지금 다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인 거죠. 백성들이 예루살렘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지금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려 하실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붙여주세요. 필요한 물자도 주님 붙여주시고요 또 필요한 동역자들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 스스로 혼자만 일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참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선한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러 갈 때요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니라 또 무슨 바람이 불어요? 역풍이 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아 그래요 우리 무너진 그 성벽 좀 같이 세워봅시다 하는데 늘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 세력이 등장하기 마련인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엽심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야가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듣고서 지금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그를 조롱하고 막 그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또한 만약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산발락과 도비야는 예루살렘 땅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또한 그가 이루는 업적 자체를 싫어했던 것이죠. 한 시골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교회를 한번 좀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 남선교 전도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달에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참석해가지고 이 남선교 전도에서 뭔 회의를 하나 봤더니 좀 아주 기가 막힐 내용들을 이 회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선교회 이 남자 집사님을 한번 불러서 아니 왜 선교회에서 개 키우는 얘기가 나옵니까 했더니 이 선교회의 1년 프로젝트가 이 개를 잘 키워가지고 여름날 복날에 같이 먹는 게 이 선교회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에 이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 좀 말씀으로 좀 새롭게 하자고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이제 반대 세력이 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재밌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를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목사님이 왔구나 해서 막 충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 할 때 반드시 이 반대하는 것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지 않으세요? 언제나 승풍만 붑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다 보면은 우리를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우리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뒤에서 저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주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가장 선한 동기로 사역하셨지만 뒤에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 주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 세력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누군가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내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다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벌어져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조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많은 사람 앞에서 느헤미야를 조롱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자기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다면 여기서 이 예루살렘 재건은 또 수백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 어려운 역풍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눈을 어디다 듭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막 산발락과 도비야가 자기 힘들겠다고 막 돌아와가지고 아 너무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뭡니까? 단호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입니다. 반대 세력이 있어도 이거 주님의 뜻입니다. 난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 세력은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반드시 역풍이 있고요.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우리를 깎아내리려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는 세력들이 있게 마련이 있습니다. 선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자들이 있어요. 꼭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도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사역들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는 데는 반드시 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죠. 참 교회가 신기하지요. 자기는 참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는 나를 욕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 돈과 내 시간 들여서 섬기는 건데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욕해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옳은 일을 끝까지 머물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느헤미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비록 반대 세력이 있고 비록 나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비웃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갈고리를 걸고 나를 자꾸만 뒤로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옳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하실 거란 그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하루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했던 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 앞에 무너져 있던 이 신앙의 현실들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역풍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참 선한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찌 하나님 참 이런 조롱과 비웃음을 우리가 당해야 하는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지만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그 어떤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신앙생활하는 것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기에 느헤미야도 주님만 바라보고 성벽 재건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상황과 환경과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8년 무너져 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된다라고 불가능하다고 나도 시도해봤지만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런 실패의식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들을 펼쳐갈 수 있는 이 새로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